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아조스탈 제철소안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AP통신은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 소속 아조우연대 지휘관인 데니스 프로코펜코 씨의 부인 카테리나 프로코펜코 씨가 남편과 전화통화 뒤 병사들의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카테리나 프로코펜코 씨는 그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코펜코 씨는 남편과 병사들이 오로지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오늘 아조스탈 제철소 내 방어부대에 대한 차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제철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인 5월 9일 이전에 아조스탈 제철소를 포함한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정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아조스탈 제철소를 장악해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새로운 노력은 오는 9일 전승기념일 행사와 우크라이나에서 상징적 성공을 원하는 푸틴의 열망과 긴밀히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 탄약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은 남부 돈바스 지역 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AP통신 등은 어제 2명의 미국 정보관리를 인용해 지난달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격침된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당 군함의 위치 등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호 격침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에 특정 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이나 그들이 이행한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 선박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자체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두 나라 군대의 합동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화 협정 RAA 체결에 큰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런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이같이 밝히며 관련 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활화 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대가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상대국을 방문 중인 군 관계자의 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명확히 하고 장비와 물자 반입과 관련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동맹인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지난 1월 처음 원활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존스 총리는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동아시아에서도 유럽 내 독재적, 강압적 권력이 취한 조치들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보다 긴밀히 공조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는 오는 9월 12일부터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OCA는 오늘 성명에서 아직 새로운 개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항저우시 등과 논의를 거쳐 가까운 장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CA는 항저우시가 국제적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매우 준비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행성 상황과 경기 규모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한 뒤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렸다고 OCA는 설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9개 나라와 미얀마 군부 고위급 대표가 오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외부 파트너로서 유엔 내 산하조직과 다른 국제조직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미얀마 내 폭력 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 간 5개 항 합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뉴스 임동경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 세계에 몇 명의 어린이들이 살고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 79억 인구 중에 22억이 14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어린이 수가 나란히 발표돼 주목을 끌었는데요. 2020년판 UN 인구 통계 연감과 일본 총무성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구가 4천만 이상인 전 세계 35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본은요, 지난해보다 어린이 수가 2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인구가 1,400만여 명인데요. 일본의 어린이 인구 감소는 지난 1982년부터 41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어릴수록 수가 더 적었습니다. 이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1년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이 일본은 1.7%인데 비해서 한국은 거의 그 두 배인 3.1%로 집계됐는데요. 한국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1년 전 어린이 인구 624만 3천여 명에서 19만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것이 지목됐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하죠. 어린이의 수 감소는 결코 좋은 신호일 수 없을 텐데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출산 장려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7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평안도와 황해도 오전까지, 또 함경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각 지역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진과 풍산 2도, 삼지연 영하 1도, 해산 3도, 중강도 3도 예상됩니다. 청진 9도, 함흥과 평양 11도, 개성 13도, 신의주 8도, 원산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삼지연은 영상 7도, 해산 12도, 청진과 장전은 19도, 중강 17도, 원산과 신의주와 함흥은 20도, 평양은 21도, 개성 23도 예상합니다. 동해 바다는 구름 많겠고 종일 가끔 비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주간 민간인 대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오는 9월에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연기됐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6월에도 기존의 증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완만한 증산 속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6일 추가 민간인 대피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현재 대피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제철소 안에 있는 병사들은 항복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조스탈 안에는 약 2,000명의 아조연대 병사들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약 200명의 민간인들과 함께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베니스 프로코펜코 아조연대 사령관의 부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전날 통화에서 러시아에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싸울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전황이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10주째 접어들었는데요. 개전 후에 줄곧 러시아군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됐던 마리우폴은 사실상 러시아군이 점령한 상태고요. 아조우 연대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아조우스탈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저항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항공기 지원을 받으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조우스탈에 대한 봉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이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황을 보고받고 마리우폴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굳이 제철소 지하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단지를 전면 봉쇄하라고 일종의 고사작전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결사항전의 자세로 항복을 거부하자 이 계획을 수정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정기적으로 화상연설을 통해서 대내외에 전황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5일에는 의료자선단체에 보낸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병원들이 파괴돼서 지금 의료체계가 심각한 동계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하나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게 파괴됐지만 의료기관만 따져보면 병원, 산부인과 외래진료소 등 400여 개 의료시설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곧 암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당뇨병 환자에게 줄 인슐린이 부족하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의료시설을 공격하는 게 국제법 위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인도주의 국제협약인 제네바 협약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2일에 러시아군이 개전 이래 적어도 150차례 이상 우크라이나 의료시설을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의료시설 공격으로 숨진 사람이 70명 이상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WHO는 의료시설과 의료 종사자들이 공격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즉각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민간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아니라 군사, 전략적 목표물만 공격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시설이나 의료시설이 파괴되는 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자작극이라면서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과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최근의 사태를 논의하면서 러시아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나치 정권의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이었다는 발언에서 이스라엘에 공분을 샀는데요. 아돌프 히틀러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한 이른바 홀로코스트의 주범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라브로프 장관이 무슨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잘못된 나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이런 신나치 성향의 인사들을 제거하는 탈나치화, 탈군사화가 이른바 이번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라브로프 장관이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지적받자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이었다고 답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이 연기됐다고요?
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9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는 6일 집행이사회 회의 후에 성명을 내놓고 신종 코로나 상황 그리고 대회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래 대회 일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9월 10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항저우 조직위원회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44개국과 지역들에서 1만 천여 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56개의 경기장 시설도 모두 완공됐습니다.
네, 그럼 새 일정은 잡혔습니까?
네, OCA 측은 가까운 시일 안에 새 개최 날짜를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CA는 또 제19회 아시안게임이라는 이름 그리고 상징인 엠블럼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연기와 함께 12월에 중국 광둥성 산통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청소년 아시안게임도 연기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중국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게임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었죠.
네, 맞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의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가 한 달 넘게 봉쇄되고 있고요. 여기에 수도 베이징에서도 확산세를 보이면서 베이징도 봉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저우시는 상하이와는 약 180km,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지금 베이징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초강력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상하이처럼 도시 전면 봉쇄를 하지 않는 대신에 시내의 지하철역을 폐쇄하고요. 버스 운행을 통제하는 등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시내의 지하철역은 40곳 이상이 폐쇄됐고요.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시내 식당, 주점들은 배달만 가능하고요. 출석 수업도 무기한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이 장기간 봉쇄 정책에 대한 그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강력한 이른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5일에 있었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느슨하게 통제하면 대규모 감염과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과 중앙정부가 결정한 이 방역정책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죠?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최근 28일 동안 중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약 74만 9천 명, 사망자는 1,290명입니다. 근데 5일 수도 베이징에서는 55건의 신규 감염 건수가 보고됐고요.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상하이에서는 245건의 신규 감염 건수가 보고됐고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6월 석유 생산 규모를 결정했다고요?
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회원국들과 러시아와 멕시코 등 이 비회원국들로 구성된 오페크 플러스가 5일에 온라인으로 정계 회의를 열고 6월의 생산량을 논의했는데요. 오페크 플러스는 6월에도 하루에 43만 2천 배럴씩 증산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기존 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페플러스는 지난 2020년에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수요가 급감하자 하루의 산유량을 약 1천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유가가 급등하고 지난해 봄부터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해왔고요. 5월부터는 43만 2천 배럴로 소량 늘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시장 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죠?
네, 올 들어 유가는 40% 이상 뛰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로 웃돌면서 연일 고공행진 중인데요. 미국과 서방 세계는 이들 산유국에 계속해서 증산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정례 회의에서도 기존의 증산 속도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네, 오페크 플러스에는 또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1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의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러시아는 하루 약 380만 배럴의 원유를 유럽연합 EU에 보냈고요. EU 정유 공장들은 이를 휘발유나 디젤 등으로 전환해서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EU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죠?
네, EU 집행부는 4일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처를 담은 러시아 제재안을 내놨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6개월 안에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제재안이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서 발효되면 이는 곧 국제 원유 시장에는 그만큼 공급량이 줄어졌다는 의미고요. 국제 유가는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네, 러시아가 유럽에 팔지 못하는 석유를 다른 곳으로 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러시아가 아시아 같은 다른 나라로 수출로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인도 같은 나라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유럽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존의 송유관도 있지만 아시아로 가는 송유관이나 철도 수송은 제한적이라서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네, 해상을 통한 운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해상 운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 문제와 함께 경비가 훨씬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내하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운반하겠다고 나서는 유조선 회사들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공급 부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요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죠?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4월부터 매일 100만 배럴씩 정부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말에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가정에 고통이 되고 있는 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매일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낙태권에 둘러싼 논쟁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속이 가능한 임신 중절약 논란으로 확산할 것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주정부 가운데 최초로 암호화폐에 관한 포괄적인 육성 규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대변인을 임명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을 5일 백악관 대변인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흑인 여성이고요. 또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인물인데요. 따라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성소수자 백악관 대변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신임 대변인을 임명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백악관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이 어려운 직무에 필요한 경험과 재능 그리고 청렴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미국 국민에 대신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소통을 계속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피에르 대변인은 나와 우리 정부를 대신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도 흑인 여성을 또 중요한 자리에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미 연방 대법관 자리에 지명했는데요.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미국 최고 법원에 이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 또 최초의 여성 흑인 여성이 임명된 데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차별, 즉 유리천장이 또다시 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소감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예,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5일 오는 13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젠 사키 현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 자리에 등장했는데요. 자신이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히고 개인적으로 영광이자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죠.
예, 올해 44살인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이민자 출신입니다. 카리브해 프랑스령인 마르티니크에서 아이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요. 5살 때 부모 미국의 이 대도시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와 간병인인 어머니가 주 7일 일하면서 어린 두 동생을 돌보는 책임도 졌던 이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 어린 시절 IT 이민 사회에서 성장한 것이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가난한 이민 가정에서 백악관 자리에 오른,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 오른, 뭐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인물이네요.
맞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뉴욕 공과대학과 컬럼비아대 국제행정대학원을 거쳐서 뉴욕시의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8년과 2012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요.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몸을 담은 데 이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하면서 백악관 부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젠사키 대변인은 왜 물러나는 건가요?
예, 사키 대변인은 처음 임명됐을 당시부터 1년 정도만 하고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변인을 맡아온 사키 대변인에 대해 백악관 브리핑실에 품위와 존경, 예의를 되찾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기준을 높이고 미국 국민과 직접적이고 진실되게 소통하는 와중에 유머 감각도 잃지 않는 사키 대변인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사키 대변인의 소회도 한번 들어봐야죠.
예, 사키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목소리를 줄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더큰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는데요. 사키 대변인은 앞으로 MSNBC 방송에서 근무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들어서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다 관료를 비롯해서 내각, 판사 등을 지명할 때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채 되지 않지만 주요 정부직은 백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관례를 바꾸겠다고 나선 건데요. 자,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서 언급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을 비롯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과 성소수자 교통장관, 중남미계 국토안보부 장관, 아메리칸 원주민 내무장관 등이 탄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을 뒤집으려 한다는 의견문이 공개된 이후에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임신 중절약이 시험대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임신을 사실상 합법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고 각 주가 낙태를 금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이 대법관 다수 의견문이 최근 언론에 유출되면서 여성의 낙태권 접근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의견문 내용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면 이제 낙태 논쟁은 원격 처방 후 우편 배송되는 임신 중절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낙태가 금지되는 것하고 낙태 약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 만약에 일부 주에서 낙태가 금지된다면 해당 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타 주로 이동해서 시술을 받거나 임신 중절약을 우편으로 받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앞으로 낙태를 위한 주간 이동과 원격 의사 상담, 그리고 임신 중절약 우편 배송을 중단하기 위해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게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미국에서 약물로 인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미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2000년 임신 중절약 알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이후 낙태약 사용은 증가해왔습니다. 낙태를 하려 이이미 네, 낙태를 하려면 이 미소프로스톨이라는 호르몬 억제제를 함께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낙태 관리를 지지하는 구트마우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낙태의 절반 이상이 수술이 아닌 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낙태약은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네, 원래 낙태약을 구매하려면 이 당사자가 직접 의료진과 대면해 처방을 받아야 했는데요. FDA가 지난해 임신 10주 이하의 경우 온라인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 전에 받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중서부 등 보수색이 강한 19개 주에서는 원격 진료를 통한 낙태약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직접 환자에게 낙태약을 투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낙태약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시작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텍사스, 켄터키, 아칸소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이 최근 몇 달간 이 낙태약 복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이 해당 주의 여성들이 다른 주를 방문해 낙태약을 처방받아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앞서 FDA가 어떤 근거로 임신 중절약을 원격 진료로 구입할 수 있게 결정한 건가요?
FDA는 연구 결과 합병증이 드물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낙태약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낙태약과 관련해 26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지만 약을 복용한 여성의 건강 상태와 다른 요인들로 인한 것이지 낙태약과 사망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주가 이렇게 낙태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낙태법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FDA 결정에 따라 각 주들이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첼 햄라인 법대 로라 하머 교수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상충되는 주법에 우선하고 FDA가 낙태약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가 공공보건을 목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베아와 태아에게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준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이 낙태 반대 단체인 수잔 비 앤서니 리스트의 수 레이벨 주 정책국장은 약물 낙태를 둘러싼 법 집행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태를 시도했다고 해서 낙태한 여성이 기소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의 법 집행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낙태약을 제공하는 약국이나 단체, 진료소 등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 레벨 국장은 무엇보다 FDA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낙태와 관련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루이지애나주 하원의 형사사법행정위원회는 4일 이 낙태를 살인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받거나 도운 사람 모두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가 암호화폐 관리에 나서는군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4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가상화폐 산업의 혁신에 증진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방안을 마련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게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웹3 기술의 육성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는 혁신의 국제적 중심지라고 밝히고 혁신과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데 박차를 가함으로써 캘리포니아가 이 떠오르는 기술로 성공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암호화폐에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과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암호화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의 위험과 이익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암호화폐를 연구해 정부 전략을 세우는 한편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 암호화폐는 전산망을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 즉 전자화폐입니다. 일반 돈과 달리 암호화폐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가상의 가치라고 해서 가상화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 암호화폐 종류는 수천 개에 달합니다.
네, 이 암호화폐가 새로운 개념인 만큼 관련 기술도 일반 금융과는 다르겠죠?
예, 보통 일반적인 돈 거래에서는 은행이 장부를 관리하면서 통일된 내역 거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거래되는데요.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거래 내역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로 공공거래장부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웹3 기술인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이 기술을 주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 관련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네, 그럼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됐습니까?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기관들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가상화폐 육성 방안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뉴섬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60일 안에 각 부처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자, 암호화폐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조 달러에 달합니다. 사실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가격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암호화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이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 블록체인의 역할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회의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힐러리 앨런 교수는 AP통신에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투자자들은 큰 혜택을 보겠지만 소비자나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른 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주의회 회의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37개 주의회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전 세계의 주요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 등을 짚어봅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너지원
안전한 에너지 확보는 국가 성장과 발전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그야말로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앞다퉈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원 확보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이런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석탄과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꼽을 수 있고요. 천연가스와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이른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이용 비율을 보면 석유가 약 30%로 가장 많고요. 석탄 27%, 천연가스 24%고요.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약 9% 정도입니다.
1차 에너지 선발 주자 석탄.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에너지원, 연료는 석탄입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기체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가 화석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은 많은 나라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인도에 이어서 미국, 호주 등의 나라가 매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다른 주요 석탄 생산국 간의 격차는 너무 커서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매년 자국이 생산하는 석탄으로도 공급이 딸려서 호주에서 주로 석탄을 수입해 왔는데요.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호주와 관계가 껄끄러워지자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동부 일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전력난이 벌어지자 다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에너지원 석유.
석탄과 함께 대표적인 화석 연료인 석유는 20세기에 대체 불가한 에너지원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면서 대체 연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석유 제품의 수요가 하락하면서 산유국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석유를 펑펑 뽑아내고 이른바 오일머니를 쓸어 담는 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석유 생산은 더 감소했는데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유가가 오르면서 대폭 증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수출국기구 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로 이루어진 OPEC 플러스는 지금의 생산 속도에 변화를 줄 계획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또 주요 원유 생산국인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고 여기에 지난달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제 유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하루에 약 700만 배럴의 원유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OPEC 측은 세계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원유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은 일반적으로 핵 분열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입니다.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양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인류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운용을 둘러싼 안전 논란은 늘 계속돼 왔습니다. 여기에다 늘 도사리고 있는 핵무기 전용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원자력 에너지원의 큰 숙제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모색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탈원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약 440기의 원자로가 있고요. 이들 원자로에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력의 10%가 생산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90여 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프랑스가 잇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50여 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오는 2050년까지 14개의 원자로를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5대 원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4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24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입니다.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천연가스와 태양, 물, 바람 등을 이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는 지하 깊은 땅 속에 오래 묻혀있는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액화 천연가스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입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오염물질이 훨씬 덜 배출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독일 통계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란이 약 3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약 절반가량이 러시아산입니다. 독일이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을 건설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확보하려 했던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 끝에 집권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 서울 출신으로 올해 61살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9번의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1994년 검사로 임용됐고요. 이후 여러 특수사건에 투입되면서 이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외압을 폭로하며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그는 한국검찰의 최고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습니다. 2019년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수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됐고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계에 발을 디딘 그는 당 경선에 출마해서 정치 베테랑들을 물리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인과 장모 등 가족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당내 잡음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 끝에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과 공급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대화를 하다 마칠 때, 전화 통화를 끝맺을 때, Bye 이런 말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익혀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Nice to be here.
Okay, I got to go. See you tomorrow.
Already? I just got here.
I know. Have you ever felt awkward when you don't know how to end a conversation? I mean, you already covered everything you want to talk about, but you don't know how to close a conversation without hurting somebody's feelings.
It also happens while exchanging text messages. When you are in a face-to-face conversation, you can tell if a person is busy, but if you can't see the person, you have to sort of guess who is going to send the last message.
So if the conversation happens over the phone, what do you say at the end of the conversation other than goodbye?
You could say, I hope to see you soon, or talk to you later, because it's rude to hang up the phone without saying a proper goodbye. You can say, it was good to hear from you, or catch up again soon, or see you around.
곧 또 통화해요. Catch up again soon. Have a nice day. 통화가 이른 시간 이루어졌다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끝맺을 수도 있겠죠.
Take it easy. This means don't work too hard. Take care, meaning take care of yourself. It's another way of saying goodbye.
Take it easy.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Sometimes I use the word anyway to change the subject. Or I explain, I have something to do. I have to go. I've got to get going.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tomorrow. Or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time.
Anyway,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죠? 전화 통화가 끝날 때 인사하고 마치자라는 의미로 anyway 쓸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이만 끊어야 해요. I've got to get going.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또 만나길 고대합니다.
And when you want to cheer someone up at the end of a conversation, you can say, hang in there. This is a way of telling someone not to give up.
Hang in there. 힘들어도 버티세요. It's always good to mention that it was nice talking to you.
And I enjoyed talking to you. We'll talk again soon.
통화해서 좋았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헤어질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It was nice talking to you. I enjoy talking to you. See you soon. 계속 연락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Please keep me posted.
지금은 일단 잘 가요.
Bye for now.
잠시만 안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ye for now. 일이 있어서 대화를 그만 중단하고 가야 한다면 나는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ve got to go. I've got to get going. I must be going. I've got something to do. I really must be going.
가야 한다는 말 들으셨고요. 가는 게 좋겠어요라는 표현은 I better be go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을 끝맺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들어보시죠.
So when writing, it's best regards, regards, kind regards, thanks in advance, all the best, and sincerely yours. But remember, sincerely yours is the American version of yours sincerely, which is British. If you are an American writing to someone in the UK, you might consider using yours sincerely.
미국에서 이메일을 끝맺을 때는 sincerely yours. 영국에서 이메일을 끝맺을 때는 yours sincerely.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그리고 이메일이나 편지에 끝맺음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뷰의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아조스탈 제철소 안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AP통신은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 소속 아조우연대 지휘관인 데니스 프로코펜코 씨의 부인 카테리나 프로코펜 씨가 남편과 전화통화 뒤 병사들의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카테리나 프로코펜코 씨는 그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코펜코 씨는 남편과 병사들이 오로지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오늘 아조스탈 제철소 내 방어부대에 대한 차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제철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인 5월 9일 이전에 아조스탈 제철소를 포함한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정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아조스탈 제철소를 장악해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새로운 노력은 오는 9일 전승기념일 행사와 우크라이나의 상징적 성공을 원하는 푸틴의 열망과 긴밀히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 탄약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은 남부 돈바스 지역 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AP통신 등은 어제 임명해 미국 정부관리 임용해 G7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에 격침된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당 군함의 위치 등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호 격침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에 특정 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이나 그들이 이행한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 선박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자체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두 나라 군대의 합동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화 협정 체결의 틀에 합의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런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이같이 밝히며 관련 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활화 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대가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상대국을 방문 중인 군 관계자의 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명확히 하고 장비와 물자 반입과 관련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동맹인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지난 1월 처음 원활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위원회인 OCA는 오는 9월 10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OCA는 오늘 성명에서 아직 새로운 개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항저우시 등과 논의를 거쳐 가까운 장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CA는 항저우시가 국제적 도전들에 불구하고 경기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매우 준비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행병 상황과 경기 규모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한 뒤 모든 이해 당사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내렸다고 OCA는 설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9개 나라와 미얀마 군부 고위급 대표가 오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관하는 이날 회의에는 외부 파트너로서 유엔 내 산하조직과 다른 국제조직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미얀마 내 폭력 사태의 즉각적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 간 5개 항 합의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이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지난해 10월 이후 미얀마 군부 지도자에 대한 역내 주요 행사 초청을 배제해왔습니다. 세계뉴스